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8일 임시 휴일, 8월 연휴가 다 지나고 이제 휴가철이 거의 끝나버리고, 특히 중부지방 서울 지역 사람들은
휴가철이 거의 끝나버리고
여름이 더위가 시작되는지 보기도 전에 벌써 가을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가을 분위기를 느껴요. 네, 화면이 적절하게 배치되는지 보겠습니다. 유리창이 거울 효과를 해서 이거 실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현재 2명 시청 중, 9명 시청 중, 순식간 1초 만에 9명이 늘었어요. 네, 조미라님, 이기고님, 반갑습니다. 그레스방님, 진동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15명, 17명 숫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는군요. 32분이 되었으므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어제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뉴스가 없어서 할 거리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붉은 노을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지는 강지환 또 꽃뱀에 당했나. 강지환 사건이 좀 오래됐죠. 뭔가 강지환이 잘못한 건 맞아요. 100% 확신인데. 근데 범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지금 현재 보입니다. 야, 하면 안 되는, 공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2019년 7월 9일에 딱 1년이 되었군요. 1년이 되었는데, 뭐 긴급 체포도 되고, 집행유예도 되고, 피해자한테 배상도 하고, 강재환이 기억에는, 필름이 끊겨서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합의금을 줬는데, 최근에 반전이 됐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이거, 뭐야, 이거.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이상하긴 했는데, 강재환이 빌미를 준건100% 확실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그냥 부도덕한 것이고, 이 공인으로서의 모범이 아니다. 뭐 이런 거고. 그 사생활이죠. 사생활을 우리가 염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니까, 강지환이 뭐 한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는 논외로 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꽃뱀 사건이에요. 거의 꽃뱀 사건이야. 이런 말 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소송 들을지 모르는데, 꽃뱀이라고 단정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강지환 또 꽃뱀에 당했나 하고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아직 알 수가 없죠. 근데, 흔히 이제 이런 게 뉴스가 되면, 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일관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일관되지 않은 거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갇혀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필름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갑자기 성폭행을 바꿨어.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성폭행할 수 없었는데, 한 사람도 성추행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그냥 필름 끊긴 걸 알고 덮어씌운 거야. 그리고 이 갇혔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전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전화 잘 돼요. 그러니까 강지환 같은 돈좀 있는 사람이 전화가 안될 리가 있나. 부잣집인데 왜 전화가 안 돼. 집에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전화는 당연히 되고 인터넷도 당연히 되고 카톡도 당연히 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되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는 없고, 이미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는 거의 이 꽃뱀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판단이고, 제가 이런 사건에 개입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판나라, 콩나라, 뭐, 이런 얘기 해봤자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생사람을 잡을 수 있을 때는 생사람을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국이 검찰에게 당한 거나 이 강지환이 꽃뱀한테 당한 거나 똑같다고 검찰도 아 요거 한번 틀어보자 먹힐까 안 먹힐까 요걸 판단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존나게 씹으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면 여론전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옳으냐 그런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갈까 말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가도 되냐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냐 막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뒷덜미를 잡아가면 괜히 곤란하잖아. 편집국장이 야 인마 너들 철수해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편집국이 회의를 하는데 이건 가도 됩니다. 그럼 가는 거야. 이렇게 옳고 그러고 이게 뭐 사실 여부 이게 안 따져. 이거는 가도 되는 사건이냐 가면 안 되는 사건이냐 이걸 본다고. 가는 도중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이걸 보는 거죠. 검사들도 똑같아. 조국을 조지는데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아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여론 조작을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 먹히냐 안 먹히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분들이 처음에는 갇혔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성범죄라고 주장하는 게 강지환이 이 필름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고 모함을 하기로 입을 맞췄다. 100%예요. 이미 돈 받았어. 끝난 얘기지. 더 이상 뭐 따져볼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이건 각자가 꽃뱀인지 아닌지를 각자가 판단하시라고. 제가 물음표를 딱 붙여놨어요. 꽃뱀에 당했나.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지. 명예훼손 그러면 난 명예훼손은 아니고 꽃뱀에 당하지 않았나 하고 음모론을 표시한 것이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모함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런 일이 막 흔할까? 흔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막 자기보다 약자고 그 약자가 주변에 도움을 호소할 수 없다고 확신한 순간 순식간에 사악한 악당으로 변합니다. 1초 만에 변해요. 순식간에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어쩔 건데 욕을 항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방랑생활 때 이 밝힐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무책임해져 버려 순식간에.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통제 수단이 곳곳에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사고를 치면 엄마 아빠가 욕을 먹겠지. 형이 나한테 비웃겠지. 동절이 너 그것밖에 안 돼. 야하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평소에 그랬잖아. 딱 보였다고. 너 그런 인간이야. 비웃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거부가 김동렬 저 새끼 알아봤어. 내 절 줄 알아봤다고. 딱 저런 인간이야. 그때부터 그랬어. 싹수가 보였어. 싹수가 노랬지. 그런 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친다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야, 나 모르겠다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정글에 가면 부종민이 갑자기 막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글도를 휘두르고 막 난도질을 하거나 그 자해를 해요. 갑자기 정글도를 이만한 거 꺼내가 막 자기 목을 쳐버리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쳐버려요. 근데 그 현상이 그곳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고 그 부족만 그런 인도네시아 사람들 원주민만 그런 짓을 한다고. 그 용어도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갑자기 막 칼 꺼내서 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리나라도 가끔 길 가다 보면 술 먹고 막 헛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 왜 그런 짓을 하냐면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내가 아! 하고 난동을 부리면 저를 아는 형들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동네라 너 미쳤냐 하고 혼낼 것 같으니까 창피해서 아 부끄러워하고 안 그러죠. 근데 그 부종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뭐 체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에 모르겠다 하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그 사회를 의식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거지 뭐 도덕성이나 선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뭐 선이 꽉 차 있고 나쁜 사람은 악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길을 가면 더 불편해져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편하려고 나쁜 짓을 하는 건데 더 불편해져.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거다. 네, 카메라 각도를 조금 바로잡습니다. 두 번째 곡지는 류현진 야구에서 배우자. 아, 류현진 오늘 2승을 했죠. 그 토론토 팀이 야구를 좀 못한 팀이라서 류현진이 에이스가 됐어. 와. 옛날 그 다저스 있을 때는 뭐 삼선발 그랬잖아요. 지금은 에이스야. 그 팀에서 홀로 2승을 올렸어. 다른 선수는 다 1승밖에 못 올렸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야구를 왜 보냐 이거예요. 야구 보고 아 재밌네 이거 이러면 초딩이고 우리는 좀 고수잖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똥오줌은 적어도 가리잖아. 똥도 알고 오줌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일단 박찬호는 와인 더블 할 때 이렇게 더블 주자를 그래요. 이 상태에서 하이킥킹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꽂는 거죠. 근데 타자는 딱 보고 요 궤적을 보고 치는 거예요.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고 요 궤적을 보고 친다고. 근데 김병현은 이렇게 M자를 만들어요. M자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던진다. 옆으로 던져.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투수가 조상우인데 이 키움의 조상우 선수는 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 뒤에서 나와요. 공이 이제 이렇게 팔을 뒤로 뻗었다.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3쿼터는 이 자세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조상우는 어떠냐면 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세에서 바로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이 팔을 이렇게 뒤로 이 상태가 타자 쪽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팔이 잘 안 보여요. 뒤에 가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궤적이 안 보여. 점으로 보여, 점으로. 선으로 보여야 그걸 보고 치는데 점으로 보이면 구속이 더 빨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똥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안 가고 이렇게 똑바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상체를 숙여야 돼요. 상체를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모자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조상우는 공 한 개 던지고 모자가 죽고 한 개 던지고 모자 죽고 모자 죽느라고 야구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폼을 좀 바꿨는데 어떻게 그냥 머리를 길러서 머리카락을 모자 사이에 끼워놨어. 그래서 모자가 안 벗어지긴 했어. 근데 어저께는 보니까 머리를 깎았더라고. 그러니까 최근은 아 모자가 벗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녀석이 기술이 좀 늘었군. 머리를 깎다니. 머리를 길러야 되지. 요즘 머리를 길러야 모자를 고정시키지. 특이한 선수인데 그런 식으로 이 투구폼 이상한 선수가 또 손성락이라고 했었는데 이 양반이 은퇴했어요. 롯데에 있다가 은퇴했는데 이 양반도 공을 한 개 던질 때마다 점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공 위로 오긴 오는데 상체를 너무 숙여요. 완전히 숙이고 던지다 보니까 앞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니까 이제 점프를 해서 안 자빠지려고 용을 쓰는 거죠. 옛날 그 독고탕 만화에 그런 주인공이 있었는데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옆으로 자빠지는 키 작은 선수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자세, 어떤 폼에서 그 메커니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본다 해도 그냥 이렇게 보고 막,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잘하는 선수를 봐야 돼. 잘하는 선수를 봐야 우리가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다고. 못하는 선수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박병호 같은 선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타격을 하기 전에 방망이 쳐요. 치고 치고 거리 재고 혼자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왜 하냐고. 멍청한 거지. 그때 타자, 투수하고 눈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타자라면 투수하고 탁! 째려봐. 투수를 눈으로 제압할 건데 투수를 안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 투수와 눈싸움에 졌다는 거야. 물론 박병호는 이제 몸이 좀 뻣뻣해서 이 팔이 짧아서 몸 조건을 못 치는데 그런 걸 떠나서 타석에 서서 투수하고 눈싸움을 해야지 뭐 땅바닥을 치고 있고 이거 하고 있어. 체조하고 있어. 지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국거박이라는 악플러가 달라붙지. 그래서 제대로 된 선수라면 그 상황에서 타자하고 눈을 째려보면서 타자를 겁을 줘야 돼. 이러고 막 타자를 쭉 잡아먹을 듯이 해야지. 자세부터 틀린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정우 선수 이야기 했는데 이정우는 딱 봐도 그 폼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딱 봐도 이 양반은 뭔가 대성하겠다 하는 느낌은 있는데 오따니는 안 돼. 오따니는 딱 봐도 몸이 물렁이야, 물렁뼈. 뼈가 물렁하잖아. 얼굴도 막 젖살이 안 빠져서. 그 골프 선수 중에, 여자 골프 선수 중에 미셀 위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보면 젖살이 안 빠졌어요. 어린애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오따니도 아직 젖살이 안 빠졌어. 그래서 보면 오따니 딱 보면 아, 저 뼈가 물러가지고 저 야구하겠나. 저 투수하면 망가지는데 하고 제가 옛날부터 오따니는 투수를 하지 말고 타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딱 봐도 저거는 버티지 못하는 물렁뼈야. 그래서 이 선수 이 빼다구만 보면 이대호는 이제 몸이 부드럽고 류현진도 몸이 부드럽죠. 그런 걸 보면 이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고 누가 이기나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메커니즘을 좀 보자. 거기 보면 배우는 게 있다. 그러면 폼이 좋은 선수가 공을 잘 친다. 그리고 조상우 선수는 폼이 좀 이상하지만 공이 똑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타자가 보기에는 구속이 더 빠르게 보여요. 그래서 안우진하고 조상우가 구속이 비슷한데도 조상우 공이 조금 더 위력적이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공을 마지막에 챈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투구 폼의 이점이 있다는 거죠. 옛날 오성환도 투구 폼이 특이해가지고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다 오성환 디덤을 못 맞춰서 오성환에게 당했죠. 그래서 오성환도 마무리로 재미를 봤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조상우는 폼이 특이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조상우도 기술이 부족한 게 있겠죠.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음 곡지는 정광훈 코로나 걸려. 뭐 기사를 보니까 정광훈이 천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 하는데 이번에 뭐 조국도 그렇고 탈탈 털어서 따박따박 받아내야 돼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왜 민주정권만 들어서면 이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개판 치냐고. 민주정부가 더 권력이 있고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독재정권은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대중에게 야부하지만 민주정권은 대중에게 야부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민주정권이 더 무서운 정권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정광훈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러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정광훈이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19가 뭐 GH라는 게 이 독성이 약해져서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이 사망률이 2.0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사망률이 4.1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졌어. 우리나라는 1.9, 일본은 2.0. 그 사망률이 비슷해졌다는 건 뭐냐면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가 독성이 약해진 만큼 전파력은 6배로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조론 또 목요일 모임을 못하게 됐어요. 제가 이 내부 게시판에다가 목요일 모임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써놨는데 읽어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내가 읽었나? 하여간 지금 상황이라면 목요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확진자가 그 주에 100명까지 올라가면 올라수 중에 서울 확진자가 100명까지 올라가면 모임을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화요일 지금 오늘 132명이에요. 내일은 더 될 것 같아. 일단 정광호 때문이지. 그래서 일베충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민주정권이 되면 어차피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다. 증거가 뭐냐. 내가 안 들을 거니까. 우리 일베충이 안 듣잖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국민이 협조를 안 하니까. 누가 협조를 안 하냐? 내가 일배충이 내가 안 하잖아. 이게 일배충 논리라고. 그걸 반박할 수가 없어.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자기가 국정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데 어쩔 거냐고. 그래서 말 안 듣는 놈은 조져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야.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권력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돼. 권력을 지어놓고 책임 못 지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죠. 물러나든가 누군가를 손을 보고 책임을 지든가 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명박근혜처럼 뒤가 안 좋습니다. 지금은 뭔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옛날부터 제가 코로나 초기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더라고요. 왜 안 할까 생각해보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선거가 되겠냐, 총선이 되겠냐. 지금 총선 다 했고 비상사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동희님은 그 게시판에 개새끼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숨기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숨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희님이 쓴 개새끼라는 단어는 숨겨졌습니다. 다음은 김진애도 반역. 김진애가 열린우리당이죠. 그 양반은 뭐 열린우리당 당 노선하고 아무 상관없이 공채 떨어져서 간 사람인데 열린우리당이 현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려온 분이에요. 옛날부터 이 문제가 많았죠. 이 양반 마음에 안 드는 게 목에 스카프를 메고 있는 거야. 그 왜 메고 있어? 답답하게. 물론 그 뭐 패션이라고 메고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원래부터 이 목에 이 스카프 메고 있는 사람 보면 아, 답답해서 막 괴로워. 아, 답답할 것 같아. 막 내가 답답해. 아, 호흡이 안 돼. 그래서 스카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뭐 제가 강권할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냐고. 단지 이제 인상이 안 좋은 거죠. 어떤 이 양반이 뭐 국무총리실에서 뭐 많이 했군요. 이대 건축학과 초빙 교수, 카이스트 미래도시연구소, 아, 건축 이쪽으로, 뭐, 아, 이, 아, 아, 자기 분야가 뭐 건축 이쪽 분야군요. 그래서 뭐 이 양반 주장이 이 강남 사는 사람은 죄가 없다, 막 이런 주장 같은데 죄가 있지, 왜 없어? 다주택자를 왜 적대시 하냐? 적대시 해야죠. 하여튼 그, 일반 국민들이 투기를 하는 건 죄가 없어요. 투기꾼이 무슨 죄가 있냐고. 지가 투기하고 싶어 투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가 왜 잘못이냐고.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에서 하지 마라 안 해야 돼. 투기가 나쁜 게 아니고 하지 마라 했는데 한 게 나쁜 거예요. 일단 개고기를 먹는 건 자유야. 근데 개고기를 먹지 마라고 하면 안 먹어야 돼.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말을 안 듣는 놈은 조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악망문이라고 교도소 용어인데, 일배충들이 악망문을 쓰면 죄를 깎아줍니다. 그럼 판사가 바보라서 아, 사죄하는 거 보니까 진정으로 사죄했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하고 감동을 해서 막 그 읽어보고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 읽어보지도 안 해. 뭐 읽어봐. 어떤 멍청한 판사가 그거 읽어보냐고. 안 읽어. 사죄문 100개 써도 하나도 안 읽어. 그거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라이야, 또라이. 판사라면 적어도 IQ가 100은 될 건데 그거 사죄문인지 악망문인지 그걸 읽어보고 있겠냐고. 안 읽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는 거예요. 불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듣는 사람이고 반역자예요. 굴복을 하지 않은 것이고 조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정치인은, 김진아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모범이 돼야 되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 강남에 집 가진 사람 다 잘라야 돼요. 조국도 집 팔아야 돼요. 부동산 그 투기꾼이나 업자들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자기가 심판인데 심판이 선수하고 같이 협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뭐 법을 고치든지 해서 그 강남에 집 한 채 이상 있는 사람은 부채도 필요 없어. 한 채 모조리 사표를 받든가. 공직자는 강남에 집을 가질 수 없기 법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집을 팔고 그 집을 신탁하고 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투기가 나쁜 게 아니고 투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게 나쁜 거다. 말을 안 듣는 놈은 조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쥐가 먹고 살려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누가 말려요. 그러나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진애가 개소를 하는데 그 맞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안 하도록 이 국가의 방향을 딱 정한 거예요. 그건 따라가야 돼요. 개소리하면 안 됩니다. 네, 벌써 이 24분이 지났군요. 이 정도 하고 오늘은 뭐 아, 그래서 박님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스카프는 목주름 커버용일 것 같아요. 아, 이유가 있군요.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최근에 그 다음님이 아이디를 다음이라고 쓰시는 분이 환원주의 대 창발주의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환원주의는 또 뭐고 창발주의는 또 뭐냐. 아, 다음님이 이 오민규님이 아이디를 바꿨군요. 아, 누군가 싶었어. 아, 오민규님이네. 구조론 열성 회원님이. 그래서 뭐 환원주의 대 창발주의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검색해봤는데, 창발하길래 뭐 옛날 최장집인가 그 양반이 그 뭐 창발성 이런 말을 하니까 저 한나라당이 왜 창의성이라고 안 하고 창발성이냐, 창발성은 공산당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창발은 공산당 용어인가,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검색해보니까 또 창발주의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질문에 채팅창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게 곧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보 정권은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다가 망한 거라고 열심히 있어야 돼.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면 안 돼요. 욕망을 허용을 해야지. 왜 욕망을 통제해? 뭐 섹스를 금지법, 뭐 밥 먹기 금지법. 욕망을 통제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다스리는 것인데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 어쩔 거냐고. 그때는 심판이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놈을 조져버리고 싶었던 거 욕망인데 평등 욕망도 있어요. 평등 욕은 욕망이 아니란 말이냐? 사람이 제일 분노하는 게 이 사촌을 논사하는 거 아니야. 사촌을 논사하면 배 아픈 욕망. 이건 뭐 진짜 심각한 욕망이라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보다 평등하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강한 욕망이에요. 돈 벌어봤자 술 마실 거잖아. 근데 남들이 그 떡을 이만큼이나 더 먹는 건 참을 수가 없지. 원숭이도 실험을 딱 해봤어. 원숭이도 이 원숭이 도토리 두개 주고 이 원숭이 도토리 한개 주면 막 원숭이가 그 밥그릇을 던져버려. TV에 다 나왔어. 동영상에 다 나왔다고. 원숭이가 그냥 밥그릇을 던져버린 거야. 밥도 안 먹어. 삐져. 그러니까 평등욕 이 자체도 대단한 욕망이기 때문에 출세욕, 뭐 금전욕, 재물욕, 평등 욕구를 인정해야 돼요. 평등 욕망은 욕망이 아니라고 식으로 굉장히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힐 때는 그걸 교통정리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욕망은 당연히 교통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극우들이 욕망을 긍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평등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 제일 심한 욕망이 평등 욕망이라고. 제가 옛날 창발이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썼는데 창발 주의는 내가 못 들어봤어. 그리고 제가 창발이란 그냥 뭐 창의성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뜻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창발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게 창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창발주의란 말은 다른 뜻이 좀 틀립니다. 뭔가 모아놓으면 뭐가 새로 생긴다는 게 갑자기 갑툭튀로 뿅 하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창발이래. 황당하네, 황당하네. 근데 구조론은 옛날부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환원주의는 뭐냐? 환원주의는 구조론을 말하면 양 위에 운동 있고 운동 위에 힘이 있고 힘 위에 입자가 있고 입자 위에 질이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원주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님이 올린 글에 순도에 따른 정렬, 순수함, 수학이 제일 순수함이 크다는 거죠. 사회학이 제일 불량 학문이야. 불량 음식이야, 불량 음식. 사회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영학 이런 거 학문이 아니야. 그냥 경영자들의 개인 경험을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난 이렇게 경영했는데, 김우중 자서전, 뭐 정주영 자서전, 이 자서전들 쭉 모아놓고 이걸 경영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코나 그게 무슨 학문이야. 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 자기소개야. 마르크스 말 중에 맞는 말이 이만큼도 없어. 그냥 개소리야. 그냥 열거에 열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평민도 있고 계급 있고 개소리하고 있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학 위에 심리학이 있고 심리학 위에 생물학이 있고 생물학 위에 화학이 있고 화학 위에 물리학이 있고 물리학 위에 수학이 있다. 갈수록 더 순수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엔트로피를 안 배우면 이걸 거꾸로 하게 돼요. 이거 완전히 180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순수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이고 단순하다는 것은 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 같아버려요. 영이 돼버려요. 영. 다시 말해서 양파 껍질을 계속 까다 보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환원주의는 결국 허무주의로 통한다. 근데 이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과학자들이라면 좀 말을 유식하게, 유식하게 엔트로피를 써야죠. 그래서 환원주의는 아주 무식한 얘기고 이 논리 자체는 맞아요. 아까 그 얘기는 맞아요. 사회학 위에 심리학이 있고 심리학 위에 생물학이 있고 생물학 위에 화학이 있고 화학 위에 물리학이 있고 물리학 위에 수학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옛날부터 했는 얘기예요. 수학 위에는 구조론이 있어요. 수학도 수학 안에 또 제일 대가리가 군론이라고 집합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군론이 제일 대가리야. 집합론을 만드는 이론이 바로 구조론이야. 그리고 구조론이 제일 최종 보수지.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단순해지는 게 아니고 복잡해집니다. 180도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그 반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부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외부에서 본 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 거지와 신사가 만났어요. 이쪽 거지, 이쪽 신사 누가 더 복잡할까? 우리가 보면 거지는 일단 깡통이 다섯 개야. 개도 한 마리 안고 있어요. 노숙자들은 길거리 가서 노숙자 보라고 냄새도 막 풍겨. 머리도 안 감았지. 때뿌리 질질 흐르지.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 10개 들고 다녔어. 그 겨울옷을 한여름에 들고 다녀. 그래서 거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신사는 단순해. 그냥 양복을 쫙 빼입은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거지는 복잡한 존재고 신사는 단순한 존재다. 개코나 반대죠. 신사는 직업도 있고 돈도 많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뭔가 잔뜩 있어요. 그 신사 뒤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딱 보면 통장에 막 통장이 일단 15개 있어. 그래서 뭔가 신사는 뭔가 많이 있고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단순한 존재고 신사는 복잡한 존재야. 근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아, 그 신사는 뭐 아무것도 빈손으로 걸어가. 거지는 막 비닐봉지 10개 들고 다녀. 그래서 거지가 복잡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냥 착각이야. 덩신짓이지. 그래서 화는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낮은 단계로 갈수록 복잡해진다. 응용과학이 순수과학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은 초등학생 생각이에요. 초등학생. 한 방 맞아야 돼. 나한테 한 방 맞아야 돼. 아유, 또라이 아니야. 이 제일 복잡한 학문이 수학이고 어렵잖아. 수학문제 얼마나 어려운데. 사회학은 그저 먹기지. 사회학, 사회는 다 100점 맞잖아. 사회는 틀린 문제 없죠. 그래서 사회는 그저 먹기고 심리학은, 아니,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워.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증가인데 이게 우리 눈에는 무질서도가 아니고 유질서도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한 것일수록 더 그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빈손으로 다녀. 아무도 없어. 그럼 돈은 어딨냐? 집사가 갖고 다니지. 거지는 호주머니에 동전이 막 10개 있어. 거지들 돈 많아요. 호주머니에 주운 돈, 길거리에서 가다 주운 돈, 막 10원짜리, 막 1원짜리도 막 있어. 맨날 투콘도 막 갖고 있어. 엽전도 막 상평통보도 들어있어. 제 옛날에 방랑생활할 때 상평통보 뭐 몇 개 주워가지고 갖고 다녔어. 그래서 순수할수록 이 겉으로 보이면, 겉으로 보는 것은 이 없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주변과 맞물려 있는 관계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하는 복잡함과 과학자들이 쓰는 복잡함은 다른 건데 우리는 과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덩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라는 것은 무질서도 증가하고 이건 실제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80도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화론주의로 가면 깊은 단계로 갈수록 순수해져 버려서 아무도 없는데 제로가 되는데 구조론으로 보면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완전성이 있어요. 구조론으로 보면 질이 제일 복잡한 단계인데 겉으로는 이게 질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질은 균일하잖아. 그걸 균일하니까 단순해 보지. 그러니까 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질서가 없어. 예를 들면 정글에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게 질서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것들만 모아놓으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반 학생들을 딱 모아놓으면 그 안에는 성적 순으로 질서가 딱 나오는 거야. 같은 축구 선수끼리 딱 모아놓으면 야 너희들 중에 질서가 있니? 그럼 야, 골 득점 순, 득점 순으로 질서가 딱 있네. 야구 선수들끼리 딱 모아놓으면 방어율, 타율 질서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질서가 있죠. 성적 순으로 딱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은 질서가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렇게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한 개씩 빠지는 거예요. 질은 다섯 개 질서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한 개씩 빠집니다. 실제 사건에는 제가 질은 3,125개, 3,125개 질서가 있어요, 질은. 입자는 625개 질서가 있고 힘은 125개 질서가 있고 운동은 25개 질서가 있고 양은 5개 질서가 있어요. 양은, 여기 뭔가 양이 있다면, 이 양을 외부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한 5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25개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최종 보스인 질까지 가면 3,125개가 있어요. 중복 혼잡 다 제거해도 3,125개나 질서가 있다. 그 뭐냐면 이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뭐 컴퓨터로 뭘 만들었다 하면 그 안에 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이 의사결정의 총 숫자가 3,125개 있어야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아주 원시적인 초간단 인공지능이 있다고 치고 최소 3,125개의 의사결정 포지션이 있어야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가면 그 에너지 순환이 없고 에너지를 외부에서 투입해야만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625개의 의사결정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커니즘도 없고 그냥 한 개의 바퀴, 여기에는 12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서가 에너지를 태우려면 이렇게 많아져요. 에너지를 안 태우면 다시 이게 줄어들어.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양은 그냥 한 개야.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태우면 양이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계를 이야기할 때는 기계는 에너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태운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이 인공지능 장치, 컴퓨터는 3,125개의 그 의사결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진입자 힘 운동량으로 질이 제일 복잡하고 양이 제일 단순한 거예요. 근데 환원주의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죠. 사회학이 제일 복잡한 학문이라고 개소를 하고, 사회학이 제일 단순하지, 그게 뭐 복잡해. 아무 내용이 없어, 사회학은. 사회학은 그냥 열거하는 거고, 이런 사회에 이런 병폐가 있다, 이게 열거하는 거고, 사회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심리학이 답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의 이 병폐가 인간의 권력의지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권력의지는 심리학이에요.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의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있다고. 인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투사되는 거예요. 뭐 개도 그런데 개가 문제가 있다면 개를 키우는 견주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견주가 문제 있는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의 권력 의지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사회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심리학이 이 사회학을 해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심리학은 결국 뇌과학으로 가야 돼요. 심리가 왜 그러냐?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 그 호르몬이 왜 나오냐? 뇌과학이 그 짜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아스퍼가 됐냐면 이 5살 이전에 소뇌가 짜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뇌가 이제 확장하려다가 소뇌가 끼겨가지고 소뇌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소뇌가 성장을 못하고 짜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스퍼가 된 거야. 이 물리학이 물리학. 최종적으로 가면 이 모든 학문의 어머니 물리학이 돼버려요. 그 물리학 이제는 수학이 돼버린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아, 뇌가 짜부러졌어 그래. 진중권 쟤 왜 그래? 뇌가 짜부러졌다고. 딱 봐도 표시나잖아. 뇌가 짜부러진 게 딱 보이네. 그래서 이 아스퍼그는 손해가 덜 발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게 따져보면 다 나와. 다 들킨다고. 그래서 이런 이 학문의 서열이 있다. 옛날부터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환원주의가 그 서열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환원주의가 이걸 180도로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창발주의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했냐? 해답을 제시 안 한다. 창발주의는 그냥 이 뭔가 이상하잖아.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자네의 견해는 뭔가? 몰라. 나도 몰라. 이상하잖아. 이렇게 아이디어를 툭 던지는 거지 의견이 없어요. 나무위키를 검색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창발이라는 현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완성되지 않았다. 즉 창발주의자들도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럼 왜 그런가? 이 구조론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 구조론은 이제 수학은 군론으로부터 시작한다. 군이 어디서 왔냐? 군은 이 우주가 동이기 때문에 군이 생긴 거예요. 동은 움직이고 움직이면 충돌하고 충돌하면 엮이고 엮이면 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홍지 말 고사에도 나오지만 세홍이 말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을 되니까 말이 순말 한 마리를 더 데려온 거야. 앞말 한 마리 가면 뒤에 순말 다섯 마리 따라와. 그럼 그 앞말 한 마리와 순말 다섯 마리는 왜 이 군이 됐냐, 집합이 됐냐? 간단해. 호르몬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지, 심리학은 결국 호르몬이야. 뇌과학으로 간다고. 그래서 발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놈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컷과 수컷은 호르몬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가 눈에 그게 안 보이죠. 호르몬이 보이냐고. 아무리 봐도 호르몬은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구조론이다. 보통 구조론 대칭을 통해서 관계를 추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곰세 마리가 그냥 있는 경우와 그냥 곰세 마리와 엄마 곰과 두 마리 새끼 다르죠. 곰 세 마리는 그냥 곰 세 마리고 엄마 곰과 두 마리 새끼 곰은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두 명의 그냥 사람과 커플이 다른 거죠. 커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두 명하고 커플 두 명하고 누가 더 셀까? 커플이 더 세요. 그래서 양아치들도 원래 커플은 잘 안 건드려요. 그냥 커플 중에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이 찬스다 하고 막 내가 남자다움을 보여주겠어 하고 미친 듯이 덤벼. 그래서 양아치도 안 건드려요. 근데 고등들이 건드려요. 고등들은 아직 그 정도 개념이 없어. 그래서 전혀 묶여있지 않은 것도 알고 보면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의 독립적인 존재는 성립이 안 돼요. 그 자체로 존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생긴 것은 이 공간이 흔들려서 꼬여서 그런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쭉 꼬여버리면 이게 이제 우주가 되어버린 거지. 물질이 탄생한 거라고. 그럼 왜 꼬였냐? 두 개가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듯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꼬이는 거야. 그래서 우주는 동이고 동은 움직이고 움직이면 충돌하고 충돌하면 집합이 깨지는데 깨지 않다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구조론에서는 그 관계를 균일성에서 찾아요. 균일하면 잘 묶입니다. 균일하지 않으면 잘 안 묶여요. 지금 한 40분 이상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면 한이 없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게 한번 묶어놓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묶어놓은 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때부터 공짜 먹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묶여있고 그 묶인 게 있어서 효율이 나온다는 걸 잊어먹어버려요. 그럼 이게 어디서 덜통나냐 하면 주로 정치판에서 덜통나는 거예요. 뭔가 처음 할 때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 번 반복할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처음 갈 때는 혼자 못 가요. 엄마가 손잡고 가줘야 돼. 그 엄마가 묶어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없어도 잘 가죠. 근데 안철수는 아직도 아빠가 막 뒤에서 뒷배를 봐줄 것 같은데 아빠가 안 도와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로 예술가들, 신작, 신곡, 새로운 패션, 새로운 유행, 새로운 트렌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이제 묶어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혼란과 어리석음과 실패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묶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골통은 굉장히 쉽게 묶어. 보수골통은 이제 파시즘이잖아요. 파시즘, 이 결속. 파시즘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걸어갈 때 도끼에다가 도끼자루 12개를 묶어서 다발을 어깨에 짊어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2명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이제 로마 황제의 상징이죠. 도끼자루를 왜 들고 다니냐면 도끼가 이 사람 목을 치는 건데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법을 집행한다는 뜻으로 도끼자루 12개를 묶어서 도끼 하나를 달아서 그걸 들고 다니는 그게 파쇼예요. 파쇼. 그걸 이제 결속이라고 그러는데 결속을 주장하는 게 파쇼죠. 그래서 우파들이 결속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약자를 쳐내는 거야. 일단 만만한 게 유태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수자, 외국인 이런 약자를 쳐내서 결속을 단단하게 하면 된다. 실제로는 오히려 결속이 깨집니다. 결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해야 돼요. 같은 학교, 같은 성별, 같은 직업, 같은 경험, 같은 언어, 같은 관습 이것이 사람을 묶어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피부색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계속 묶어주는 장치를 개발해야 되는 그게 뭐냐 소통이라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묶어야 되는데 묶는 게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만만한 유태인을 찍어내자 동성애자를 찍어내자 말 안 듣는 놈 조선족을 쳐내자 이렇게 쳐내면 묶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이 작아져. 그래서 약해지는 거죠. 외부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묶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묶어야 뭐가 답이 나옵니다. 단 묶으려고 할수록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크게 이 간격을 벌려서 더 많이 이 건물을 쳐야죠. 그래서 크게 묶어야 된다. 작은 이 차별에 집착하지 말고 큰 동질성을 획득하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묶는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묶는 데들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용을 지불 안 하려고, 안 하고 묶으려고 하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수 꼴통이다. 그런 얘기죠. 돈 들여서 힘들어서 묶자. 그건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서 사회를 묶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46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만약 한다면 7시 반에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스퍼거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아스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요즘 그 학회에서 학자들이 아스퍼거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그냥 이 아스퍼거라는 말 처음 나올 때는 뭐 천재, 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행동이 약간 이상해. 뭔가 덜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왜 그냥 뇌가 성장할 때 손해가 짜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뇌의 다른 부분이 손해를 눌러버렸어. 그래서 손해가 발달을 못해가지고 이 아스퍼가 되는 건데 최근에는 아스퍼란 말을 안 쓰고 그 뭐더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말은 뭐냐면 아스퍼가 종종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것이 아스퍼다 하고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스퍼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냥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 우리 애는 안 그런데 하고 막 학부모들이 학자들한테 누구 아스퍼가 이렇습니다. 우리 애는 아스퍼가 안 그래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항의 전화 받습니다. 내 아들도 아스퍼가 안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입 닥쳐 조심하세요. 입조심.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56명이 시청 중. 시청해 주신 56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